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이게 어떤 시점일까요? 그리고 저희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르칩니다. 동방에서 보물을 들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아기께 경배하기 위하여 1년에 한때 무리들인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가 동방에 유포되어 있는 터라 나실 왕이 큰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나신 왕을 찾으러 당연히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동방박사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떠나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기를 찾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보고하게끔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은 꿈에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동방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니 헤롯이 이렇게 그 분노가 일어나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적개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보호하여서 인류 구원의 성취를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기와 그의 모친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말년이 되어서 대단히 권력에 대한 집착이 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왕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애굽의 뭐지요? 헤롯의 질투를 일으켰고 그거는 이렇게 불을 보듯 보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영아 살해 사건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 그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헤롯 대왕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그의 악한 성품을 사용해서 아기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망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신화, 미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헤롯 왕의 이런 박해에 대해서 아기 예수가 뭐 신통력, 이거 슈퍼 내추럴 파워를 가지고 발휘해서 헤롯 왕을 물리쳤다라고 기록이 되겠지요. 마치 뭐지요? 석존이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가 석존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태초를 달고 일곱 걸음을 떡거더니만 천상천하 유아 독천이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신하잖아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신통력이 아기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잡으러 왔던 뭐예요? 이 헤롯 대왕의 군사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와, 이거 신화 아니에요? 그래 신화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는 보통 아기들과 다름없는 아기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기에 보통 아이들과 다름없는 연약한 아기입니다. 엄마의 젖도 빨아먹고 기저귀에 동호짐 싸고 이러면서 자라난 아이가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를 성경은 이렇게 신격화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신화적인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보호합니까? 요셉 자신이 어떤 탁월한 신적인 능력, 디바인 파워를 소유한 용사입니까? 요셉 자신이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과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나 총독의 비호를 받는 그런 막강한 인물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귀족의 비호를 받고 있으면 이 헤롯이 껍질껍질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녹수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빽도 없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벌고 사는 일일 노동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의 어떤 점 때문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나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은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일치하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었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막을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계획을 막을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캠연장은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알려주자 그는 즉시 일어나 그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즉시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정착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요셉을 이렇게 아기 예수의 보호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바꿔서 즉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라 보통 사람들을 이러한 점을 들어서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렇게 세상 빼기 있고 세상 모든 것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사 이루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일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느적거리면서 차일피일 내일모레 하면서 실천을 늦춘다면 하나님의 뜻은 지연되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비록 그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 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나서 행할 일을 지시하게 됩니다. 꿈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과 또한 그 일을 피하는 방법까지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런 위험도 전혀 자신의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었는데 꿈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되어지는 일을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알려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보호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네 번이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가 수태했을 때 꿈을 꾸게 되었고 마리아의 복중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서 행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할 때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사, 이 카리스마를 주었습니다. 이런 꿈을 뭐라 그래요? 예지몽이라 그럽니다. Foreseeing, 미리 보는 꿈, 되어질 일들 말입니다. 예지몽은 장래 일어날 일들, 여기에 대해서 꾸는 꿈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꿈을 무슨 꿈이라 그러나요? 보통 꾸는 꿈을 개꿈. 개꿈은 그 꿈이 아무리 선명하더라도 개꿈입니다. 우리가 늘상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간혹 기억이 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별 의미 없는 꿈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꿈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부과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럼 보통 꿈 개꿈을 꾸고 와서 해석해 달라요. 내보고 그러면 개꿈인데 그거 어떻게 개꿈이라고 말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개꿈을 꿨거든요. 살짝 자다가 선명해요 꿈이. 그렇지만 그 개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지몽은 말이에요. 깊은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주 깊은 작정 기도라든가 뭐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레귤러하게 깊이 들어가 있을 때 탁 한번 이렇게 꾸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장래 일뜻도 알려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일생에 단 한 번 꾸게 되기도 해요. 저도 교회를 94년도 개척하기 직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꿈을 꾸면서 딱 그 큰 물고기 잡는 꿈을 다 꿨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한 번도 그 꿈을 다시 못 꿨어요. 그게 성령이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비전이 담겨있는 그런 꿈들 말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꿨던 꿈 다 한 번 꿨어요. 그리고는 안 꿨어요. 그리고 그 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늘 누구예요? 야곱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응답을 받았었지요. 요셉도 그런 꿈을 꾸었어요. 17살 때 받았던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던가요? 아니에요. 한번 꾸고 난 다음 그게 가슴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평생 걸어가는 동안 늘 그 비전이 그 생각이 그 꿈이 생각이 났던 그런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꿈 꾸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안경 끼고 자면 꾼대요. 아니 성령으로 기도할 때 꾸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는 생활이 쌓이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또 무엇을 합니까? 환상을 보게 되십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합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예지몽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나요? 족장 야곱, 베델이 그런 꿈을 꾸었고 베델에서 족장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고 아브라함도 그런 꿈을 꾸었고 이방인이긴 하지만 애굽 왕 바로도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했었지요.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으로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을 사용하시되 요셉에게는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아기 예수의 아버지로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예수의 앞길에 있는 장애물들 헤롯과 아켈라오의 위협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길에 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또한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기에 내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기도 하고요. 옆처럼 죄를 안 지었지만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내게 내리기도 하십니다. 내 인생길에는 유혹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넌센스의 기도입니다. 또한 내 인생길에는 시련이 없게 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넌센스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시련과 유혹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게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걷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걷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반드시 돌출 장애물이 있고 갑작스럽게 튀쳐나오는 장애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비전도 망쳐지고 우리도 이렇게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을 피하여 지나가거나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꿈의 사람이 되어서 장래에 되어질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서 벗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집에 있는 뭐지요? 기도의 밀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있어져야 어느 날 영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랬는데 떡 그렇게 안 열려요. 그게 그렇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의 길은 하늘길을 달려가는 정거리 달리기입니다. 한평생 90년 100년 달려가야 하는 긴긴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한평생 달려가는 긴긴 코스 가운데 곳곳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못 보고 지나가다는 덜컥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서 그 장애물을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장애물로 인하여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많이 보시죠? 허들을 세워놓고 그거 탁 넘어가잖아요. 건드려서 허들 넘어뜨리면 안 되지요. 실격이 되지요. 사탄은 우리가 달리는 그 길에 돌뿌리를 놓기도 하고 또 구덩이를 파놓고 살짝 덮어놓아요. 평탄한 길인양 위장을 해놓습니다. 바삐 달려가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하면 장애물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장애물 달리기 하는 경주자는 늘 이렇게 그 허들을 그 스텝을 맞추어서 넘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달리면 안 되지요. 우리는 또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늘 돌연장애물이 우리 앞에 출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서 달려가야 합니다. 돌연장애물이 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돌연장애물이 나타나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길 다 가는 동안 요 교활한 사탄은 우리의 달리기는 길에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 앞에 돌연장애물을 놓는다는 사실을 하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앞에 돌연장애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결코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시점 앞에서 우리들이 달려가는 길 동안 이렇게 내복되어 있는 장애물들을 환히 보고 피해갈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그리고 캠년장 교회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사탄의 역사가 좌절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혹은 우리의 삶이 데미지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처럼 우리도 이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은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장애물을 미리 알고 피하여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85장.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군세로 무기를 삼으니 소라에 누가 당하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예민한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 반드시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주의 길 신앙의 길 가는 동안 내 앞에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극복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시험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피할 길을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알려주셔서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영감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꿈을 통하여 밝혀주시든지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시련과 유혹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열려진 저 천국문을 거행하여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들에 사탄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돌연 표적들을 돌연 장애물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거를 정복하며 넘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그리고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사오니 이제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뒤만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되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돌연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만들어주셔서 열려진 저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에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넉넉하게 유혹도 이기고 시련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도는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입니다. 그 삶에는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곳곳마다 이렇게 장애물을 숨겨놓았습니다.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눈밝은 자가 되어서 그런 돌연표적들을 돌연장애물들을 발견하고 넘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꿈도, 성령을 통해서 환상도, 성령을 통해서 영감 주셔서 하나님이 천국길 가는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